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읽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아니하면 주님,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구속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앞에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 구속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그 같이 좀 살펴봤는데, 이 구속, 예, 이 구속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뭐 잘못해서 우리가 구속되는 어디 경찰서에 가서 구속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값을 지고 주고 이제 다시 사들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구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구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속의 값에 대해서 같이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냥 한 사람이 지은 그냥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죄인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이 죄라는 것은 참 굉장히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온 인류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제 아담의 후손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아담 이후에 온 인류 가운데서 죽음의 권능으로 이 사람들 안에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죄를 짓는 혼, 죄를 짓는 혼은 죽게 되는 것, 죄인이 심판받아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던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건지시기 원하셨고 또 인간을 대신해서 아들을 형벌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용서함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죄의 노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들을 그냥 무자비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용서만 해줬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또 그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은 이 죄의 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구속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너희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줄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줄게. 물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긍휼이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그냥 거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그 값을 치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를 이제 구속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대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이 종의 상태로, 그리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건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그 값, 구속의 값이 그냥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값을 치르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 가운데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르려면,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그러잖아요, 죄값 치러야 돼. 잘못했으면 죄값 치러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부모가 자네들을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죄값 치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죽는 거예요. 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네. 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벗어났을 때 인간은 그것은 죄인이 된 것인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내다 버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갖다가 내다 버려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냥 영원한 멸망, 형벌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 이 피가 흘려지는 것은 곧 이 피가 곧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죽음과 바로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흘려지는 것, 피 흘림과 죽음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했을 때 피가 흘려지는 것이 곧 죽음이고 또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속할 값은 피값이고 또 단번에 영원한 피값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값은 인간 스스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 썩는 피, 더러워진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이 길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참 찾기도 어렵지만 그냥 스스로는 없죠.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줘서 이것을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참 그것도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깨닫는 것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길을 알아도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것.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이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찾아보려고 그리고 또 이 죄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께 이르러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고 철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연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스스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존재가 필요했고 또 거룩한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존재는 사실 이 세상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 죽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거룩한 피를 가지고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님으로 마리아의 태안에 나셨고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참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창조물, 피조물 이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거를 다 감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수치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구속의 값을 치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 자신의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돈을 주거나 어떠한 행위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전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 이거,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읽어드리면, 이 전도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선교사가 선교사에게는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권유했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아니,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아니, 그거를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나 믿어요? 그런다고 이렇게 선물로 주셔갖고 그냥 금방 받을 수 있냐.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난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쉬운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이건 참 자기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고 뭔가 사람이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어딨냐. 이 구원이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정말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는 소중한 값진 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선교사님에게 가서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가면서 혹시 못 돌아올지 모르니까 당신에게 이것을 주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 이거를 이 값진 진주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그냥 주냐. 내가 귀한 것 같은데 돈을 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이 진주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 이렇게 귀한 거라면은 내가 어떻게 그냥 받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진주는 내 아들이 바다에 가서 이 진주를 캐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 진주를 건지고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이 진주는 자기 아들의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 진주를 선교사에게 어떻게 돈 주고 팔겠어요, 이걸. 그래서 누군가 이 진주를 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줄 그 사람에게 이것을 그냥 맡기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딱 손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선물로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값이 왜 값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 이것이 구속의 값인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구속의 값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심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탄이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것과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탄이 사람을 포로로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대속물로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죄짓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죽냐? 죽어야만 했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맞지만 공의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 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 예, 다음 주 성경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외워야 될 말씀이. 이번 주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십니다. 이 화해,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이 화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화해라는 그 단어는 이 필그림 성경의 로마서 3장 25절 거기에 있는 이제 각주 설명을 보면 이 화해라는 이 단어가 propitiation이라는 이제 이 화해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 3장 25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같은 단어가 이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니까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화해가 긍휼의 자리로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동일한 이제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화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면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화해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은 화해라고도 번역이 되고 하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긍휼의 자리로 또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하는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율법이 들어 있잖아요. 율법. 예, 율법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 위에서 이 긍휼의 자리,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위를 긍휼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이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피 뿌려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네.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피가 이 언약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은 뭐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죽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냥 제사장은 바로 그냥 즉시 죽어야 되는데, 그 피가 뿌려져서 피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이 가서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이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이 희생헌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화해 헌물, 그러니까 이 긍휼의 자리 위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이 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이 그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희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값진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다해서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는 조금도 감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 없이는 만족될 수 없습니다. 죄는 흠없는 피의 희생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바로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긍휼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긍휼의 자리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긍휼의 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불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구속의 값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구속의 값은 정말 값진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치르신 그 희생, 값진 희생, 그것이 구속의 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통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바로 화해 헌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의 자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때와 구속의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는 단번에 완전한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구속이라는 것은 단번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구속되는 것은 바로 미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참 이것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는데도 참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참 구원받지 못하는 것, 참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참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또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구속에 이를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